반갑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요. 2주 전에 저희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 The Truth About the King of Kings라는 제목으로 영어 설교했던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역이 빠지다 보니까 제가 한 40% 정도 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제 영어 설교를 이미 들으신 분들도 오늘 좀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킹 오브 킹즈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제법 계시는군요. 예습을 또 하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킹 오브 킹즈는 장성호 감독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2025년 애니메이션 기독교 영화인데요. 찰스 디킨즈의 어린이 책 우리 주님의 생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지난달에 한국에서 개봉되었는데 현재 큰 호평을 받으며 상영 중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이니까 이 기간 동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도 단체로 영화 관람을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실제로 킹 오브 킹즈는 금년 2025년 4월 11일 미국 엔젤 스튜디오를 통해 개봉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부활절 시즌에 맞춰 개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이 영화는 이전까지 북미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한국 영화 기생충의 수익을 넘어섰습니다. 약 천억 원의 총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바이블처럼 여기는 뉴욕타임즈의 킹 오브 킹즈에 대한 리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사랑침례교회 성도님께서는 이 뉴욕타임즈가 가장 타락한 언론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리뷰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잠재적 관객들의 지갑을 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순전히 예수의 생애를 다룬 모든 재해석에 대해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는 관객들의 지갑을 노리기 위해 정교하게 계산된 작품이다. 그래서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와 같이 지적한 바처럼 이 장성호 감독도 어떤 독창적인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무려 10년간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전대미문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이 화제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잘 분석하여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True Gospel,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King of Kings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사랑 침례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입술과 혀를 주장하옵시고 이곳에 계시는 형제자매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영화의 두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애니메이션 수준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떤 미국인의 칼럼을 보니까 그러나 이 픽사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한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픽사 수준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알려진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굉장히 창의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일간지 The Guardian도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점을 언급했습니다. 배경과 표현은 디테일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질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조명도 아름답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이 정도로 발전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K-culture의 위력이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화인데요.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욕설로 사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사실 아돌프 히틀러라는 말이 써야 될 텐데 오히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욕설로 사용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리얼 크리스천들에게 이 영화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 영화는 제가 이후에 언급하게 될 부정적인 요소들도 잘 설명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True Gospel, 참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의 몇 가지 큰 문제점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는 유니테리언이즘, 즉 유니테리안 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의 한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나이가 든 고두쇠 에비니저 스크루지가 옛 사업 파트너 제이콥 말리의 유령과 함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들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크루지는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즈는 착한 행실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유니테리언 주의자 찰스 디킨즈의 신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킨즈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자랐고 평생 명목상으로는 성공의 신자였습니다만 1840년대에 유니테리언 주의로 전향했고 생애 마지막까지 유니테리언 주의자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유니테리언 주의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였으며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존재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암시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본 어떤 사람들은 이 킹 오브 킹스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반복적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대신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삼위일체는 진리입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곧 성경 모두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암시적으로, 신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많은 예시들이 제시되고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우리는 물리적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 God created the heaven, 하늘, and the earth, 땅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 세 가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과거, 현재, 미래, 또 공간도 길이, 높이, 넓이로 구성되어 있고 또 물질도 질량과 에너지와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예시는 제가 2년 전 이곳에서 성경은 양자역학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자얽힘입니다. Entanglement. 이 양자얽힘은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여겨질 정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한 물체의 상태는 다른 물체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전혀 기술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면 자동적으로 다른 물체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는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제였던 양자얽힘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요한일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런데 이 구절은 300개 이상의 영어 성경 버전들 가운데 오직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차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삼위일체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 설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천국제침례교회의 모든 설교는 한글 통역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쨌든 유니테리언 주의의 인본주의적 구원관은 이 영화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또 이 영화에서 나타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돌을 깨우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태양을 향해 걸어가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돌아가셨다가 나오실 때 우리는 그분이 은혜 충만한 햇빛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비둘기가 솟구치며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 세상 죄 자체가 되심으로써 침례자 요한에게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 중요한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졌죠. 그 순간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이 그분의 머리 위로 떠오르는 수많은 비둘기들을 통해 위로 솟구쳐 오르는 듯합니다. 이 장면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뉴에이지 수행을 묘사하는 장면과 유사합니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차크라를 깨우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서 원반이나 바퀴를 의미하며 신체의 에너지 중심을 가리키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엉덩이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척추를 따라 정수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정통한 불교 신자인 배우 이병헌 씨가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찰스 디킨즈를 더빙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헌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영화 킹 오브 킹즈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예수는 역사 속에 좋은 인물이기에 아이와 함께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병헌 씨처럼 이 영화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서 예수님과 태양은 여러 중요한 장면에서 함께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종려 주일날 예수님은 동쪽 올리브산에서 서쪽 예루살렘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해가 뜨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는 듯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장면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태양을 강조함으로써 그런 인위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제 빛의 천사 루시퍼를 상징하는 이 태양이 예수님의 부활 장면에서도 강조된 것은 아마도 감독의 의도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태양 숭배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태양 숭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고대 문화들에서는 일반적으로 태양을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을 무생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이나 아니면 신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고대에는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 혹은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 사이의 구분은 현대에 비해 훨씬 모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었죠.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아문라라고 불렀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샤마시, 가나안에서는 세메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도시 중 하나는 태양의 집을 의미하는 베스에메스인데 이곳은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안 인도 그렇고 아시리아 인도 그렇고 다 태양 숭배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변 국가들에서 태양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태양 숭배가 금지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태양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류의 필요를 위해 창조하신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달도 별들도 다 신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과 17장에서는 태양 숭배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태양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아는 개혁 과정에서 태양에게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제거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따르면 에스겔은 성전 입구에서 태양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주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보라, 주의 성전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리고 에스겔 8장 14절에 따르면 태양 숭배는 세계 최초의 인본주의 제국인 바빌론 제국을 만들었던 니므롯의 아들 다무스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북쪽을 향한 쥐집 입구문으로 나를 데려가셨는데 보라, 거기에 여자들이 앉아 다무스를 위해 슬피 울고 있더라. 로마서 1장을 보면 인류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과정이 나옵니다. 태양도 중요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태양의 놀라운 힘과 광채를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반응은 태양 그 자체가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또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리키신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게 되었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마비병 환자에 대한 기적도 이 영화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데려왔습니다만 많은 무리로 인해 그를 안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와 함께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비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즉시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이 이 영화에도 묘사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가려고 잠깐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였죠. 네 번째,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동굴을 막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자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이 영화에서는 나사로의 손발이 묶이지 않았고 얼굴도 수건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손발이 수의로 묶이고 얼굴이 수건으로 묶인 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영화에서 등장합니다.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명하신 후에 빵들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요. 빵을 먹은 자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긴 보리빵 다섯 개의 조각들로 열두 바구니를 채우게 되었죠. 여섯 번째,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에 살았던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마귀가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당시 산위에서 많은 돼지들의 떼가 먹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을 하시자 돼지 떼가 가파른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로 들어가 숨막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은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도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시력을 받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가 시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영화에서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정확히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 영화에서는 The Miracle of Faith, 기적은 믿음으로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y were miracles to prove the power of faith. 기적은 믿음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경우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 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중 한 명,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리고에서 눈을 뜨게 된 경우 등에서는 당사자들의 믿음이 강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기적은 믿음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표적이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 38절과 20장 30,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일반적 자기 희생 정도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언급된 그 ransom, 대속물이죠. 그거 대신에 benefit, 유익으로 변질이 되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간을 죄의 속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슬라이드를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몇 개의 가늘고 선 모양의 긁힌 자국, 스크래치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애들이 싸워도 이 정도 이상의 상처가 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 없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에 물든 복음을 선포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피울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으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은 횟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채찍으로 충분히 맞아서 모든 근육과 뼈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채찍 끝부분에 작은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이 달린 채찍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군사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머리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가시 하나의 길이는 약 2.5cm에서 5cm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머리는 우리 몸의 어느 부위보다도 혈관이 잘 분포된 부위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3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가시관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행위도 많은 출혈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분께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치더라.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때 행한 또 다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로마 군인들은 또한 예수님에게 주홍색 긴 옷을 입혔습니다. 그분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긴 옷을 그분께 입히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과 주홍색 긴 옷을 동시에 입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7, 1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가시는 아담의 타락 이후 저주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또한 주홍색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셋째, 시편 22편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피를 흘리셨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당시 십자가 초행에는 길이가 최대 17 내지 18cm, 지름이 약 1cm의 못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당히 길고 굵은 못이지요. 그러나 상당한 출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못들은 요골과 촉골 사이 또는 발뼈 사이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마지막으로 넷째,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군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솔직히 의과대학에서 공부할 때까지 이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피와 함께 물이 나오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폐와 심장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흉막과 심막이라고 하죠. 그런데 감염이나 염증 또는 외상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막과 장기 사이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찌르자 아마도 흉막삼출액이나 심낭육출액 및 우심방이나 우심실에 있던 피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 그분의 피로 완전히 물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물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와 구원의 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킹 오브 킹즈에서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필요 없는 bloodless gospel, 피 없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인간의 행위에 기반을 둔 거짓 복음인 피 없는 복음을 설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물론 본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Lordship Salvation, 주제권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피 없는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오직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인간의 죽은 행위로 구원을 찾으려는 것을 버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킹 오브 킹스 영화 전체에 걸려 행위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그 아들 월터와 함께 처음 장면에서 고양이가 찢어놓은 원고를 정리하는 찰스 디킨즈를 볼 수 있습니다. 원고의 제목은 The Story of Jesus Christ for My Dear Children,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원고는 디킨즈의 사망 64년 후인 1934년에 The Lif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킹 오브 킹즈는 유니테리언 주의자인 찰스 디킨즈의 책 우리 주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책에서는 궁극적으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행위 구원을 명확히 보여주는 몇 가지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제3장을 보면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추악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존재들도 천국에서 빛나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면 천국에서 빛나는 천사가 된다니요?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메시지죠. 또 제6장에서는 우리 구세주는 이로써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셨으니 평생 선을 행한 자들은 죽은 후 천국에 갈 것입니다. 평생 선을 행한 자들이야 죽은 후 천국에 간다니요? 역시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메시지입니다. 제11장에서는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을 기억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와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평안히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성경에 반하는 행위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이든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뉴에이지의 메시지와 함께 주제가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I want to live like that,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함으로써 행위권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영화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그 부정적인 요소를 알고 있다면 전도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킹 오브 킹스는 유니테리언 주의자인 찰스 디킨스의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며 선한 행위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님과 태양은 예수님의 침례와 부활을 포함한 많은 중요한 장면에서 함께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태양의 놀라운 힘과 빛을 볼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태양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영화에서 기적은 믿음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기적은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표적이며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킹 오브 킹스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희생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피 없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영화 킹 오브 킹스와 찰스 디킨즈의 책 우리 주님의 생애 전체에 걸쳐 행위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50년에 창간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자 신문이 The Korea Times인데요. 이 Korea Times의 보도에 따르면은 The King of Kings는 올해 말까지 90개국에서 개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봉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최대 120개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 세계에서 개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야흐로 전 세계는 킹 오브 킹스가 전달해주는 다른 복음에 노출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은혜의 가스포, 복음 대신에 우리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religion, 종교가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복된 소식 대신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는 오래전부터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죠. 등을 통해 추진되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로마 카톨릭 교황을 필두로 많은 각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외치며 단일 세계 종교를 도모해 오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종교의 이름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야 단일 세계 종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종교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의 피의 복음, 곧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행위 구원으로 일치하게 되면 단일 세계 종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단일 세계 정부 및 단일 세계 경제와 아울러 이를 근본적으로 지지해주는 단일 세계 종교가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는 미명하에 출연할 터인데요. 여기에 이 영화 킹 오브 킹스가 일조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몇 년 이내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성경 본문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